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밧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해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편적으로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나갈 때 기대했던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하면 모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비유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비유이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어떤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게 되는 것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했던 간구의 내용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것이죠. 원한이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무슨 천추의 한을 가지고 있었나 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내 사건을 맡아달라,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는 말이지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억울한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한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의롭지 못한 사회일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와 과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과부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종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재판관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건을 맡아달라, 나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면 사람이라도 존중하든지 또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사람, 냉혈 동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형편으로 보아서 힘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마치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습니다. 이 과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요.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계속 졸라대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끈질기게 매어 달리자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이 재판관이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비유가 주어지는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스토리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그 비유에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주님은 인자가 재림하시는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속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여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런 흐름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비록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한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신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본받아야 될 하나의 교훈적 지침을 주는 교훈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안에 살고 있는 신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조리한 인생 안에서 신자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지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7장 20절부터 쭉 문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관계된 교훈은 없느냐?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즉시 받지 못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일반적 교훈이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환란이 나중에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너무 바쁘다는 말은 그걸 바꿔 말하면 세속일에 욕심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겁니다. 우리가 바쁜 것이 물론 회사의 상황이나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바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그런 구조와 틀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늘 바쁜 거예요.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하고 기도해야 되고 근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가복음 17장 후반에서 말씀하셨던 그 재림을 염두에 둔 주님의 교훈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첫 번째 키는 비유가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자팡한 비유가 그래서 11장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대로 인자가 세상에 임하실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타나고 근데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할 때 지침으로 삼아야 될 교훈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17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가 실행될 마지막 재림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신자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이런 불의한 권력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불의한 재판관에 등장하는 과부의 처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마치 천의 고아와 같아서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안에서의 신자만 바라보면 정말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도움을 구할 데가 어디 있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사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도움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내 기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를 저 복종시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정성을 가리켜 보셔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약한 세상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기도는 다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내 기도가 메말랐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열심을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냉랭하고 억지로 짜내는 듯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만약에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뭐 소리 한번 질러 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으시고 혹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설사 기도한다고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름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공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의 역사 안에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오신다. 이 사실을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지요. 그리고 유력한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서 매일 내 간청을 들어달라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비록 재판관이 과부가 자신을 성가시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동기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이 예를 드시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지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어조지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교만하고 악한 재판관지라도 이 과부가 귀찮게 함으로써 그 청을 들어줬다라고 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자녀의 안타까운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듣지 않겠는가? 반드시 들으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 이 비유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누구죠? 신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더 이상 비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밤낮 부르짖고 있죠. 밤에도 깨어 기도하지요. 새벽에도 깨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은 부모지요. 갓난아이를 키워보시면 응애하면 바로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 혹시 기저귀가 젖지 않았는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를 살피고 그 아이의 필요를 금방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호소와 간구를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끈질기게 간청했던 이 과부를 본받아야 될 자기 모분의 대상으로 삼고 그저 끈질기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야 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구했는가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악한 재판관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모든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의로우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오해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우리의 간청을 무조건 들어오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메어 달려야만 원한을 갚아주시는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 응답은 신자가 시름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이 자녀의 비참한 처지와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정말 인자하고 지극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 응답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관건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자한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로 충족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자녀에게 뭔가 뭘 요구하라고 나한테 뭘 달라고 아이에게 가르치죠. 왜 부모에게 달라고 요가로 가르치죠? 그래야 주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게 할 때 주긴 주죠. 그러나 그렇게 요가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너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는 부모님인지를 아이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손 내밀고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도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주세요 하지 않았으니까 너 오늘 못 줘 그래서 배굶겨서 그냥 내팽개치나요? 그런 부모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이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또 어떤 집회에서 병 고치지 못하면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다 그래요. 왜 저는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모든 해답이 다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족 탓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신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믿음이 있는데도 왜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기도해도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딘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특별히 참고 인내함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걸었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면, 그동안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가, 왜 이렇게 지체되었던가 라는 이유와 과정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물었던 그 의문들이 풀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것으로 느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어오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하느냐? 이 생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아, 그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해석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논란이 되어왔던 구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네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잘 참고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 결국에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잘 참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씀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참아줬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그 간청, 앵앵거리는 소리 그 들으지 않겠는가, 참아주지 않겠는가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뭐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문제 삼는 질문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죠? 잘 아시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자,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자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줄 수 있는데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의 약을 올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만사가 이루어질 때와 기한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입하셔야 될 것인지, 언제 그 일을 이루셔야 될 것인지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연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일부러 미루시겠습니까?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미루지 않고 정한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볼 때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잘 나타나죠. 다섯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만유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죠.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기도하면 필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식에 대입해 보세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오신다. 그 공식에 대입해서 기도하시면 다 응답되나요? 그럼 왜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 문제 해결되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전체적으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간단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런 사실을 알 때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낙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알 때 그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안하무인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찬 구속의 경륜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를 잘 견뎌야 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 말씀을 부정적 표현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인자가 임하는 그날, 세상 마지막이 임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보겠느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신자나 참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말씀했다는 말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해서 이런 자들이 없다라는 식으로 마지막 질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7장 20절 후반부에서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비유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불의한 과부와 같이, 불쌍한 과부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신자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가 임할 마지막 때에는 믿음과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부패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그래서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휼하시고 자비하신 다스림은 여전히 굳게 서 있고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신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악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뭘 기댈 것이 있고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인자가 천군천사와 나팔을 대동해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길고 지루했던 기다림도 끝이 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도 드러나고 은밀했던 선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때가 찬 경륜의 때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로 나오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저희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공평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요. 고아와 과부 같은 신자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움은 결코 세상으로도 주어질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처지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저희가 늘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안타깝게 주의 도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마땅히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